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였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74편 말씀은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 중에 3권에 해당되는 특별히 두 번째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3권은 총 17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입니다. 2권을 보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노래했다라고 하면 3권은 개인적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노래하는 또 그 사실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대개 3권은 공동체적인 어려움들을 주께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73편이나 또 뭐 77편, 그 다음에 84편, 86편, 88편 쭉 보면 1인칭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런 다섯 편의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열두 편의 시 가운데 열한 편의 시는 다 공동체적인 시입니다. 그런데 이 3권에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실패와 좌절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들의 침략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승리에 대한 묘사가 없지 않으나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열강의 무력 앞에서 패배를 당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권 마지막을 보시면 다윗의 왕좌의 보좌가 땅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번 89편을 보시면 89편 38절 39절을 보십시오. 3권의 마지막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8편에 38절에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44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3권이 다윗 계보의 왕좌와 그 왕관이 땅의 뒷글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실패, 이런 교회의 황폐함을 몰고 심은 이 누구냐? 이 상황을 누가 주관하셨는가? 다름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권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시편 74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4편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73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친 공경과 황폐한 상황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3편과 74편이 다 그 내용을 말합니다. 다른 점은 73편은 개인의 입장에서 언급했고 74편은 공동체 입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73편을 개인적인 상황으로 되게 많이 묘사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개인적인 상황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은 단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4편이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74편은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고 침략군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는 상황이 묘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죠.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조각품을 쳐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또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서 땅에 엎었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끼를 휘두르고 조각품을 부숴버리고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거처를 더럽히는 이런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74편의 시대적 형편이 도대체 언제였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이 시편 74편이 언제 때 지어진 시인지를 대충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유다는 3차에 걸친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BC 605년,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586년에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86년에 즉 3차 공격에 의해서 망했던 그런 때로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열왕기 하 24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사실은 3차 때가 아니라 2차 때, 그러니까 596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시편 74편의 시대적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24장에 의하면 2차 공격인 BC 597년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 시편 74편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 19절에 보시면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간구했죠. 이 말은 아직까지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침략을 받긴 했지만 주요 지도자들이 남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더 분명하게 시편 79편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79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그러니까 79편이 3차 공격,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열왕기하 25장 1절 2절과 9절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대로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라 그랬지만 항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8개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 쌌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열왕기하 25장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시편의 문맥으로 봐도 그렇고 열왕기하 24장 25장의 문맥으로 봐도 그렇고 74편은 2차 공격 때 일어난 그 일이 시편 74편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외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눈으로 봤거나 혹은 그 사실을 회상하면서 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언제 불려졌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불려지는 노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74편의 표제가 뭡니까?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마스길이라는 말이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것이 문학적 양식으로 그리고 음악적 양식으로 노래로 불려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은 노래에 불려졌어요. 우리가 시편을 노래하는 이유가 본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노래했지 그냥 읽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4편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불렀는가 하면 박해를 받았던 개신교도들이 이 시편 74편을 많이 노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프랑스 개신교도였던 위그노,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 가공할 만한 핍박 속에서 시편 74편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견뎌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74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4편은 크게 두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23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동일하게 두 단락이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 둘째 문단인 10절, 11절에도 역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시인은 주의 발을 옮겨 놓으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강구죠? 파괴된 현장, 허물어진 교회적 형편, 주님의 발등상인 성전으로 빨리 움직여 주십시오. 그 성전을 하나님 그분의 거처로 삼아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입니다. 제가 열왕기서를 가지고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을 한 바대로 지금 이 시인은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뭐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겪은 분도 없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6.25 때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뭐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런 상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을 그때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모종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회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듯 질문했지만 실제로 영원히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그랬을 뿐 실제로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은 1절에 주께서 기르시는 양, 그 다음에 2절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시인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권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방 나라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실행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이 실행된 상황이죠, 지금. 물론 아직 3차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짓밟혔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다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신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절대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완전히 선을 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자는 하나님께 여전히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재앙의 때에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자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상황이 그 당장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도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군대를 주의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들이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마치 숲에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벌목하듯이 그렇게 벌목꾼처럼 도끼로 철퇴로 성소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조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각품은 아마도 백향목 판 위에 새겨진 금으로 새겨진 그룹이나 종려나무 꽃의 형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조각품을 다 도끼로 다 부수고 그 다음에 불까지 내어버렸습니다. 8절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였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적이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계신 바대로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2차 포로라고 하면 에스겔이 분명히 지금 포로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지자도 없고 또 표적도 없다고 왜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엘리 시대의 상황과 똑같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엘리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우림과 둠임으로도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단절된 이런 상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때는 어떤 때냐라고 할 때 상황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요. 영적인 단절 상태죠. 하나님의 부재 현상, 일식 현상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중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9절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 하는 그 정서를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다시 또 묻고 있잖아요. 제가 앞서도 인용했죠. 언제까지 원수가 비방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언제까지 능욕을 당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제까지, 어찌하여 이런 단어들이 뭡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어리고 힘들었는지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히라는 표현까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1절에도 영원히 버리시나이까라고 질문했죠. 그런데 다시 또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볼 때 구원의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이상 회생할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12절부터 17절은 찬양입니다. 이 내용은 찬양입니다. 12절은 시편 74편에서 유일하게 1인칭을 사용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지금 이 찬양이 시편 74편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이셨고 지금도 그런 분이시고 왕으로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었죠.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었습니다. 인질로 사로잡혀갔던 자들을 구원해내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드러내어 역사 가운데 보여줬던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행위를 보다 우리에게 생동함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신화적 측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와 함께 신화적인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고대 이방 신화에는 다양한 신들이 서로 힘겨루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지요. 가나안 신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신화에서 리워 야단은 혼돈과 죽음을 관장하는 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신다. 그 머리를 완전히 잘라버려서 그 머리를 음식물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어떤 존재들, 이방신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낮과 밤을 나누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곧 창조주시죠,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과 동시에 구속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야 되는가? 조건이 있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섭리하는 분이시라야 되죠. 그 다음에 피조물의 처지를 불쌍히 하는 존재라 해야 되죠. 그리고 피조물의 간구를 들으실 의향을 갖고 있는 존재라 해야 되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죠. 그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지요.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언급하고 있죠. 그분이 구속주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는 매우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니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맷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가서를 보면 맷 비둘기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애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애칭입니다. 특별히 대적들은 사나운 들짐승에 비유되죠. 그죠? 사나운 들짐승에 비유되는 맷 비둘기라고 언급했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맷 비둘기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들짐승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상 가운데 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의 노략감이 되는, 노략거리게 되는, 먹잇감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결코 잃지 않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고통을 두 번 겪었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이방 사람이 바라볼 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무력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 4장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일 때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곤 신상 안에다가 언약궤를 보관한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무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눈여겨봐달라고 20절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 분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에게 내어줍니까? 하나님께서 무력하시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솔로몬이 판결했던 두 여인의 판결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두 창기가 각각 아이를 데리고 자다가 한 아이가 죽게 되는데 죽은 아이의 어머니, 산아의 어머니가 서로 옥신각신 다투게 되고 그 사건을 솔로몬에게 송사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잘라서 각각 반반씩 나눠 가지라 그랬죠. 그때 사나의 어머니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죽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들을 그냥 저 어미에게 내어주라고 그러죠. 이거는 포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이방 사람에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런 극심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들을 궁핍한 자, 가난한 자라고 학대받는 자라고 언급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게 해달라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74편의 마지막 구절 22절과 23절에서는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이여 일어나 우리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호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나라에서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다곤 신상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서 목과 팔과 다리가 잘려나간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주의를 따르고 번영신학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온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화 없는 구원, 그저 예수님은 천국 갑니다. 번영신학, 왜곡된 복음을 전파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지금 세상 나라가 교회를 완전히 지금 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탄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의 아픔으로 함께 아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 교회가 아무리 무너진 그런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회에 어떤 자비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실 듯한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위기에 처한 때라도 하나님 명예,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근거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한 상황,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는 상황,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의지를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자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된다. 그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삽의 마스기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기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죠?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시편 74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기억하고 교회적 형편, 한국교회 형편이 아무리 열악하고 개도교라는 말을 듣고 목회자의 위상은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특자비는 결코 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초 한국교회 부흥기를 이루었던 지나간 2-3년 전의 세월과 비교할 때 정말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하는지요. 그렇게 높았던 교회 위상은 땅에 떨어져 있고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마을에서 목회자라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는 죄인처럼 취급당하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두 손 놓고 넋 놓고 우리가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옆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지언정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부딪힐 때 더 이상 나는 당신에게 어떤 소망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관계를 진척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이 미워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가 스스로 질문하기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 백성들의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어떤 극단적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주님 그분 앞에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